VOA 뉴스입니다. 북한은 9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를 내놓고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적극 비호 두둔, 조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걸고 들던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인류의 생명 안전과 생태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일본의 불법 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하는 것이야말로 극단한 이중기준의 전형적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IAEA가 북한의 핵 관련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비판하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한 위협이라며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앞서 9일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나타내며 학국과 국제사회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불투명한 오염수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관영매체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류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9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인근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건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현재 직면한 이 사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행동과 방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종합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정부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방류가 인근 해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5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계획이 진행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8일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2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스쿠터를 타면서 쏜 총에 남성 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1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87세의 퀸즈 거주 남성이 등에 총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4세 남성이 뺨에 총을 맞아 병원에 역시 입원됐지만 위독합니다. 다른 2명의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부터 30분에 걸쳐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한 인물을 노리지 않고 무작위로 5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9mm 포탄 케이스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과거 뉴욕에서 한번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 양자회담이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을 떠나기 앞서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여러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자신의 나흘간 베이징 방문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확실한 기반에 올려놓기 위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4일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국에 보내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4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차관급인 순웨이동 외교부 부부장과 차관급보급인 눅룽 외교부 부장조리를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한중 고위급 회담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번 회동은 지난 3월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공식 출범한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차관급 이상 외교관리가 만난 첫 번째 정식 회담입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일종의 상황 관리 차원의 회동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윤 대통령의 태환 문제에 관한 해외 언론 인터뷰 발언이 있었고요. 이 발언에서는 태환 해협에서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중국 측이 상당히 말하자면 긴장한 상태였고요. 이런 와중에 또 주한 중국 대사죠, 싱하이밍 대사가 미국 배팅 발언을 이제 야당 대표와 그 회동 자리에서 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 이뤄진 한중 고위급 관리 회동은 경색된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그게 어렵다면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그런 회동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이러한 조정은 양측 모두에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올인하고 또 미국, 일본과의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절대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것이고요. 또 한국 정부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경제 문제 또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한중회동은 특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출범 이후에 첫 고위급 회담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양측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이제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4일 베이징에서 그 중국 외교부의 순웨이동 외교부 부부장 또 능룽 차관보급이죠, 외교부 그 부장 조리와 이날 그 회담도 하고 오찬, 그러니까 점심을 함께 하면서 3시간 이상 아마 그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 양측은 이 자리에서 그 한중 관계의 그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한중 관계의 그 현재 상황, 그리고 북한 문제, 타이완 문제, 무역과 반도체, 그리고 교민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 관련해서 한국 외교부의 그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그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기반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데 뜻을 같이 했고요. 또 한국은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제 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한국이 계속 이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왔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 무역 문제도 이제 큰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 한국과 중국의 그 연간 무역액이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의 그 최대 무역 파트너고, 3천억 달러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요.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미국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한중 무역액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무역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인데요. 최근에 그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또 공급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그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일종의 해결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그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언급 이런 거를 볼 때 아마 한국과 중국 모두 교역 문제, 경제 문제만큼은 정치나 안보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최대한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 나가자 이렇게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한중 관계는 지난 6월이었죠.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면 후회한다고 발언해 갈등이 고조됐는데 이 외교적 표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시 강하게 제기됐었고요.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중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이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의 발언은 하나의 촉매제일 뿐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국 정책 기조가 분명하게 바뀐 것이 핵심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안에서 중국과의 말하자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 관료들의 그 한 차례 회동으로 그 한국과 중국의 이런 정책 전환으로 인한 그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이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그리고 미국과의 밀착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 안보 분야 협력에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조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국 당국은 우려하고 있고요. 또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 정상이 핵 확장 억제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죠. 정상회담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국 정부의 대중 전략이나 대미 정책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려를 갖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하지만 또 이건 미국이나 또 한국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뭐 어불성설이다. 한미의 안보가 강화되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북한의 그런 전례 없는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무기 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일이 안보 차원에서 이거를 서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또 입장인데요. 한국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중국의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이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수 있는 뭐 그런 정황이나 그런 뭐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외교적으로는 이제 항상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건설적 역할입니다. 한중회담에서는 꼭이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이 중국 보고 좀 건설적 역할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이제 건설적 역할을 얘기를 하지만 그 서로 그 건설적 역할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좀그 뜻이 다른 것이 이제 좀 문제죠. 그래서 한국이 말하는 그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한 그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다오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이 뜻하는 그 건설적 역할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그 중국은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뜻으로 이해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안 좋고 좀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 그 원인은 미국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한 군사훈련 또 전략무기 배치 이런 것을 하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응해서 도발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쌍계병행, 쌍중단, 이런 것을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쌍중단이라는 것은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 그 도발과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또 미북 평화체계를 병행해서 추진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이제 그 물어보신 것이, 중국이 그야말로 건설적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셨는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지 또 건설적 역할을 하는 지금 상황으로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중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간의 소통이 과거보다는 좀 개선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해 볼수 있는데요. 지난 3월 27일이죠. 그 왕유아진 그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한 2년 지금도 계속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그 중국 대사가 평양에 없고 한 2년 동안 공석으로 있었는데 이번 3월에 들어가서 왕야진 대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북중 간의 소통은 좀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중국이 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또 계속 이 각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경제 문제, 이 안보 문제 못지않게 큰 관심사인데 이번에도 역시 주목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정경 분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 문제에서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경제 문제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과거에 한국과 중국 관계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과거에 그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그 미사일 방어망이죠.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한중 간의 고위급 외교관리회동에서 정치 문제와 별개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해줬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두될 갈등 요인이고 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첨단 반도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이 관련 핵심 원자재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최대 말하자면 수출국입니다. 핵도류가 그렇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심 반도체 제조 그 원료들을 이제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국들의 강한 말하자면 불만과 우려를 샀기도 했고요. 반면에 또 한국도 이런 지렛대가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상당한 말하자면 성과를 얻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을 통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말하자면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파트너국들의 동참을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도 이러한 그 디커플링에 동참할 경우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당한 출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한중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 한중 관계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문제로 경색이 됐기 때문에 한중 모두 이것을 좀 정상화시키려는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가 하나래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대개 보면은 이 같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것이 그 큰 틀에서 보면 한중 관계 개선이 그 미중 관계 개선의 그 거기에 후속 편이라는 그런 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도 상당히 긴장이 되고 그랬다가 최근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그야말로 대화만 재개된 것이 구조적 문제는 지금 그대로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 대화가 재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 문제 또 갈등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14일이죠. 인도네시아에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북한이 팬데믹 기간을 비롯해서 이제 참석을 그동안 보류해 왔었는데 이번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예, 올해는 최근에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최선희 외무상의 참가 여부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7월부터죠. 북한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의무화했던 실내 그리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북중 국경지대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봉쇄를 이제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북한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대외적인 말하자면 행사에 말하자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동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열리는 ALF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가할 가능성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ALF, 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북한이 가입한 유일한 역내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 다른 국제회의가 없습니다. 북한이 참가하는 사실상. 그런데 2018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고 있고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핵심 원인이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참석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3년 반 이 국경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북한이 다시 이 문을 열려는 그런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도 역시 좀 그런 분위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동아일보가 보도했죠. 이 북한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물밑 접촉을 가졌다. 이게 확인된 건가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개연성이 꽤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 일본의 그 실무자들이 중국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이상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을 그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혹 연기는 지금 계속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북한과 일본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이 상당히 그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7일이죠.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싶고 이를 위해서 그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틀 뒤에 북한의 그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못 만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도 그 관련 발언이 일본 북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측에서 상대방의 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조건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언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양국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비공식적으로 싱가포르든 베이징에서 만나지 않았겠나 이런 관측 추측이 많은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한국이 이달 하순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연다는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지난 4월이었죠.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관련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것인지가 좀 관심사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당장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핵협의 그룹 회의는 양측이 1년에 4차례 열게 돼 있는 겁니다. 당초의 합의는 차관보급이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이 격을 좀 높여서 일단은 시작은 한 그 차관급 협의체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에 한국의 경우에 김태효 차장이 나서고요.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죠. 커트 캠벨 조정관이 나설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말하자면 핵협의 그룹의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회의는 당장 그 구체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이 협의체가 결성된 배경을 보면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말하자면 실효성 있는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정상이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이 회담에서 이 협의 그룹을 결성하기로 한 그 배경 자체가 북한이 이제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따른 그런 그 배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반면에 한국 내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뭔가 좀 더 확고한 미국의 안전 보장 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 내 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감안해서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이 이런 주장들을 말하자면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자면 목소리들을 앞으로도 여전히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미국의 보장을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핵협의 그룹을 만든 자체가 결국 북한의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그 핵미사일 고도화, 북한의 그 도발 위협 고조 때문인데 앞으로 북한이 이제 대화에 나서고 또 분위기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이 실효성 있는 조치보다는 또 다른 또 대화나 협상 쪽에 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핵계획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이 이 나토의 핵계획 그룹보다 그럼 더 강력한 권한을 앞으로 좀 갖게 될까요?
아직은 그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나토가 그 미국하고 운영하는 핵계획 그룹 MPG 같은 경우는 1966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과 한국은 올 봄에 이제 이것을 발족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처음 1차 그 회의가 그 이번 달 하순에 지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좀 회의를 지켜봐야 지금 알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토의 그 핵계획 그룹하고 미한 양국의 그 핵협의 그룹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이렇게 유럽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미한 양국 같은 경우는 둘 사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양자 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거고 한반도에는 아직 전술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 배경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것이 그 실효성 또 더 권한을 가질지 여부는 그야말로 이제 뚜껑을 열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알아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 또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이젠 좀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핵무장은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의 일원인 상황에서 사실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술핵 재배치 자체도 미국이 전술핵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 비현실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또 다른 핵 실험을 실시한다거나 이러면은 여전히 한국에서 이런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 핵 말하자면 위협으로부터의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한 미군 3만 명의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가장 말하자면 단단한 미국의 안전 보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무장 자체, 전술핵 재배치 이런 목소리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국에 보내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지난 30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6월 30일이었죠. 훈련과 별도로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이 최근에 합의한 대로 미국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자주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거나 한반도에 이제 동원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그 B-52 전략 폭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할 것이다. 이러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그런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이 몇 개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데요. 이러한 무력 과시를 통해서 대북 억제력이 빈틈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실제로 대북 억제력을 향상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 좀 위기가 고조되면은 B-52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일반 전투기와 달리 전략 폭격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재원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B-52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그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설명해 드리면 B-52는 그 27톤 이상의 각종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서 이제 폭격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이 8개나 되고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60년 이상 계속 개량을 해서 쓰고 있는 그 전략 폭격기고요. 생산 대수만 해도 7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은 별도로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죠. RC-135S 코브라볼 또 다른 정찰기들이 요즘 한반도 주변을 정찰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북한의 열병식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미국은 사실 북한의 열병식이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조짐이든 모든 동향들을 철저히 사실상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브라 볼과 관련해서는 이 코브라 볼은 사실 탄도 미사일 탐지 그리고 추적에 특화된 특수 정찰기입니다. 전 세계에 단세 대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서 수백 킬로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요. 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궤적, 그리고 탄두 낙하 지점도 추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브라볼이 사흘 연속해서 한반도 주변을 정찰한 것은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동향을 감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북한이 이제 이른바 전승절 기념일을 앞두고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움직임도 역시 또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열병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27일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열병식을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7월 27일은 한국에서는 그 정전협정 체결일이고 북한은 이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에서 그 열병식 준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평양 인근 그 미림 비행장에서는 그 5월부터 군인 수천 명이 모여서 그 행렬, 행진 이런 걸 준비하는 열병식 준비를 했고요. 또 김일성 광장에서는 주민들이 그 빨간 꽃수를 들면서 열병식 준비를 그 하는 모습이 미국의 그 상업인공위성에 포착이 돼서 VOA가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열병식에 화성 17형 같은 그런 ICBM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열병식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 신무기가 무엇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 전례 없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다가 한동안 좀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 양상인데 이번 전승절 70주년을 맞아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가능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북한은 이 사전 예고 없이 항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미사일보다는 북한이 이미 지난달 31일이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재발사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동향이 일부 관측된 것이 있습니다. 이 동창리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대를 새로 세우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 관측됐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 정찰 위성 다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알아볼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것은 아니죠?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부에서 이제 관측자들이 북한 테레비,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 TV 화면으로 이제 그 계속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는 북한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극복 이걸 선언했긴 했지만 행사 이런 거에서 보면은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에 그 북한 TV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일제히 그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장면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아마 그이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마스크 그 의무 착용을 내부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이것이 그 단순히 마스크 착용 해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있을 북중 그 국경 봉쇄에 대비해서 이런 마스크 착용을 하나둘씩 좀 없애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북한 당국이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저희 BOA가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 확인해 봤더니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WHO도 밝혔습니다. 좀 투명하게 북한 당국이 공개를 한다거나 하면 국제협력도 강화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을 텐데 이 북한이 어떤 조치, 어떤 발표를 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한 연합공정훈련 내용, 그리고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해서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힌 이들의 부정입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티어도어 루스벨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 아내 이디스 루스벨트 역시 백악관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판을 받는데요. 백악관에 앉힌 이들, 오늘은 26대 퍼스트 레이디 이디스 루스벨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여름날 대통령 부인 이디스 루스벨트는 아이들을 데리고 롱아일랜드 별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한 친구, 혹시 대통령도 함께 가느냐고 물었는데, 그러자 이디스는 펄쩍 뛰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통령까지 가면 돌봐야 할 아이만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였다.
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의 관계, 또늘 어린아이처럼 활동적이었던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디스와 티어도어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스테이시 코더리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디스 커밋 커우루는 남북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인 1861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제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디스는 당시 여성으로서 꽤 괜찮은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일 첫 교육은 루즈벨트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디슨의 집이 꽤잘 살았거든요. 루즈벨트 집안과 알고 지냈고, 그러니까 이디스가 어렸을 때 루즈벨트 집안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죠. 루즈벨트 집에서 고용한 가정교사에게 같이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소꿉동무였던 이디스와 티어도어는 차츰 나이가 들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두 사람이 결혼할 걸로 생각했는데요. 티오도어가 19살, 이디스가 17살이던 1878년 여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름 별장에 둘이 있다가 말싸움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시어도우가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곳에서 앨리스 해서웨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디스는 나중에 시어도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디스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이디스 집안의 가세가 많이 기울었는데요. 원래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 찰스 커로우는 사업이 잘 안 되자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요. 술 중독자가 됐습니다. 결국 이디스가 2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뒤 이디스와 이디스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친척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So Theodore Roosevelt married Alice Hathaway Lee and 시어도 루즈벨트가 앨리스 해서웨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몇 년 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뉴욕주 의회 의원 생활을 시작한 뒤 앨리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앨리스는 1884년 2월에 딸을 낳았는데 며칠 만에 브라이트 병이란 간 질환에 걸렸죠. 그런데 또 마침 같은 집에서 시어도의 어머니도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의원 활동을 하던 시어도가 아내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왔는데요. 갓 태어난 딸을 보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아내마저 죽고 말았죠. 같은 날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잃은 겁니다.
큰 슬픔에 빠진 티어도어 루즈벨트는 딸을 누나에게 맡기고 서부 농장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야 뉴욕에 돌아와서 정계에 복귀했는데요. 당시 이디스도 뉴욕에 있었지만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요. 티어도어의 누나 애나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난 재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재혼할 생각도 없었어. 재혼하는 남자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거든. 그런데 내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네, 누나 애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당시 티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미 이디스와 비밀리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886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디스는 첫 부인 앨리스보다 루스벨트에게 더 잘 맞는 여성이었다고 역사학자 스테이시 코더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디스는 남편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앨리스와는 달리 이디스는 무척 지적이었습니다. 시어도우가 이디스의 의견을 묻기도 했을 정도죠. 시어도우가 책을 쓸 때면 이디스가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일종의 편집인 역할을 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디스는 시어도우에게 아주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시어도우는 성격이 매우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무척 좋아했죠. 그치만 이디스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로서, 부모로서, 또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로서 서로를 잘 보완해주는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2기 때 부통령을 맡았던 티어도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디스 루스벨트가 백악관의 새 안주인이 됐는데요. 이디스는 백악관의 안팎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스테이시 코더리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디스 루스벨트가 한 일은 오늘날 보는 웨스트 윙,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관을 만든 겁니다. 이디스는 대통령 집무 공간과 가족의 거주 공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대통령 가족에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과 가족 공간을 분리했는데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관에 뒀고요. 또 역대 퍼스트 레디 초상화를 모아서 백악관 벽에 걸어 일종의 화랑처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백악관에 가면 역대 퍼스트레이디 초상화가 걸려있죠. 이디스 루즈벨트가 시작한 겁니다.
이디스 루스벨트는 또 역대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접시를 모아서 전시하는 차이나 룸을 만든 사람이라고 코더리 교수는 말했는데요. 23대 퍼스트 레이디 캐롤라인 해리슨이 이런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캐롤라인 해리슨과 마찬가지로 이디스는 역사 보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악관 개조 공사를 맡았던 건축가 맥킴은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가구를 계속 갖다 버렸는데요. 이디스가 쓰레기장에서 잃어온 가구들을 다시 주우곤 했습니다. 당시 이디스가 구했던 가구 중에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침대도 있었습니다. 이 침대는 현재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로 꼽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백악관의 링컨 침실에서 자고 싶어 하죠. 링컨이 사용했던 침대에 모두 눕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을 가끔 보긴 하지만요. 대통령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 전혀 몰라요.
네,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의 막내 아들 퀸틴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신문기자가 어린 퀸틴을 옆으로 불러서 아버지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디스 루스벨트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주의를 시켰을지 짐작할 수 있는 일화인데요. 첫 부인 앨리스에게서 태어난 큰딸 말고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디스와의 사이에서 4남 1녀를 뒀습니다. 백악관에 살던 당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신문 기자들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됐는데요. 이디스 루스벨트는 사생활을 공개하길 꺼렸고요. 갑자기 나타난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는 일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진사를 고용했다고 스테이시 코더리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여러 번 공식 사진을 찍어서 신문사에 보내어 사용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사진 찍지 말고 공식 사진을 사용하라는 말이죠. 또 이디스 루즈벨트는 사회활동 담당 비서를 고용했습니다. 사회활동 담당 비서는 워싱턴 사교계를 잘 알고 연회를 열 때 초청장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의전 문제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책 면에서 이디스 루스벨트가 남편 티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운데요.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는 매일 몇 시간씩 함께 말을 타고 산책하면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런 말타기에 정부 강요들도 동참하곤 했는데요. 분명히 정치 얘기가 오갔을 테고 이디스도 얘기를 듣고 의견을 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이디스 루스벨트에게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훌륭한 어머니, 남편의 좋은 동반자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이라든가 퍼스트레이디로서 공식적인 의무나 활동 등은 언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디스 루스벨트가 미국 영부인의 역할과 백악관의 큰 변화, 오래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디스 루스벨트의 유산을 다섯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백악관 보수와 서관 증축, 퍼스트레디 초상화 갤러리, 백악관 차이나룸 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남아있죠. 또 이디스 루즈벨트는 대통령 호칭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공식적으로 백악관으로 부른 것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때 조금 더 격식을 차리게 된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6대 퍼스트 레이디 이디스 루스벨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대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부인 헬렌 태프트 편을 보내드립니다.
VOA 뉴스입니다. 북한은 9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를 내놓고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걸고 들던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인류의 생명 안전과 생태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일본의 불법 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하는 것이야말로 극단한 이중 기준의 전형적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IAEA가 북한의 핵 관련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비판하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한 위협이라며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9일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불투명한 오염수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관영매체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류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9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인근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끄는 건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현재 직면한 이 사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합당한 일이라며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행동과 방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방대하고 있는 한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종합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정부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방류가 인근 해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 양자회담이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을 떠나기 앞서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여러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자신의 나흘간 베이징 방문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확실한 기반에 올려놓기 위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자신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강대국 강등의 틀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고 양국과 세계 모두의 이익이 되는 건강한 경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 책임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정기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의 관계 안정화에 동의하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존 케리 미국 기업 특사도 이번 달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9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나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앞서 이뤄지는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인 즉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동맹국 그리고 의회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